아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현대 철학 사상입니다. 현대 철학 사상. 이 철학 사상은 프랑스에서 처음 생겨난 철학입니다. 이것은 구조주의 학파에서 시작된 건데 해체 철학이에요. 해체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을 해체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해체 철학의 그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현대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의식화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를 해체시켜버리는 사상으로서 단체보다도 개인을 강조하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경험과 직관적인 생각이 진리고 옳다고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절대의 진리는 없고 상대의 진리만 있을 뿐이고 하나의 진리도 없고 각 개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는 사상 앞에 절대 진리인 성경 진리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됨은 다양성이라는 사상이 지배해버렸고 심지어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생물학적 구별은 사라지고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상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남자가 나는 여자다. 그래서 법에 가서 나 여자입니다라고 주장하면 여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 참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상이 오늘 우리를 참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자초할 비성경적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현대 철학의 시대 정신이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이것을 해체하고 거부하고 절대 진리를 해체하려고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상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에도 이 사상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 마음속에도 이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들의 생각 속에도 침투했기 때문에 누가 해석해 주는 성경이 아닌 내가 직접 읽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내게 옳고 최선의 가치와 진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디까지나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자기가 직접 해석하려고 무모한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의심하면서 개인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반을 둔 현대사상은 굳이 귀찮게 교회라는 한정된 예배장소에 나가서 설교자가 억지로 풀어주는 성경 해석과 설교를 배우고 이해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상입니다. 설교자 당신, 목사 당신이 그거는 해석한 거고 나는 다르다. 이런 사상. 신학과 성경 해석을 전혀 배우지 않고 무지한 상태에서도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두려움 없이 신에게 도전하는, 두려움 없이 스스로 성경 본문을 펼쳐놓고 큐티하는 행식으로 독단적 해석자가 되어서 자기 나름의 독창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자는 움직임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상은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베드로 후서 3장 16절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없는 사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신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풀이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사롭게 자기 구미에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사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성경구절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덧붙여서 없는 것을 덧붙여서 이제 성경 진리와 함께 같이 뭉뚱그려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리시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철학사상은요, 여러분들 철학자가 아니라도 이것이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사상의 사상으로 생각의 생각으로 말해서 말로 여러분들 생각 속에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없는 것을 더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내려가면 성경에 내린 재앙을 그 사람에게 같이 내릴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내린 재앙이 뭐 들어있습니까? 문둥병 된 사람, 뭐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가 선 땅이 갈라져서 거기 함몰돼서 바로 적사하는 사람, 불이 일어나서 불에 타 죽는 사람, 홍수가 나서 홍수에 내려가서 쓸려 내려가서 죽는 사람, 이런 재앙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것을 그 사람에게 다 주겠다. 엉뚱한 것을 더하면. 그리고 이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성경을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생각으로 제 마음대로 뺄 것 빼버리고 더할 것 들여서 해석하고 억지로 풀었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지옥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경고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념하여 보아야 할 현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성전화입니다. 탈성전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예배당, 교회당을 무시하는 사상입니다. 하나의 장소적인 성전이라는 인식과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모든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상으로 변이가 되어서 하나된 교회의 성전 예배 신앙은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의 잘못된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탈성전화를 더욱 가속시킨 가장 중심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다. 예배당 성전 아니다. 그거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봐라. 우리가 성전이다. 이게 탈성전에 중심되는 성경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없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들을 말하게 된 그 현장의 사정을 잘 아셔야 이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뭐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 하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통해서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다 했느냐. 이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한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구약의 소돔 고모라의 버금가는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던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몸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그 몸을 함부로 더럽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더럽게 쓰지 마라. 너희들의 몸이 성전인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을 거부하는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삶의 행편이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화됨이 없이 타락된 삶을 살고 있고 죄짓는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몸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 거예요. 특별히 그때의 영지주의가 굉장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아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영과 육이 있는데 영혼만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만나면 깨끗하면 된다. 육체는 이왕에 죽을 몸이다.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에 불과해.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그래서 육체를 아는 순 영만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한 이 영지주의 이단이 고린도 교회에 파고든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인데 성전 예배를 거부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네 몸이 성전이야.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돼.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술집에 굴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약에 몸을 내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이. 네 몸이 성전이니까 예배당에 올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아덴 도시의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바울이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산 말이에요. 너희들이 숨기는 우상은 한 그 너희들이 재단을 쌓은 거기에만 국한돼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뭐 어떤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야라는 말로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우상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지 성전 예배를 거부하라고 한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따와가지고 자기 이론을 성립하는데 이것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이게 탈성전화를 부추기는 성전 구절인데 이것은 누가 그러느냐 현대 진보주의 사상들, 자유주의 사상, 포스트 모던 이념 사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죄로 더럽혀짐으로 더럽히지 말고 경건하게 육체도 강건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관 참된 종교관 참된 예배관은 성전 예배에 있습니다. 성전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현장 예배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물든 사람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굳이 귀찮게 코로나19 때 위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하게 집에서 드리자 뭐 이런 것들이 이 사상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탈선전의 사상에 물들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인의 몸이 무조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무조건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유일한 조건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거할 때입니다. 성령도 거하지 않는데 교회당 알고 자기는 좀 기도하고 예배 드린답시고 예배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앉아가 예배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자기가 성령도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거나 성령님이 떠난 몸은 더 이상 성령의 견해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몸이 성전이니 나는 어느 곳이든지 편리하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너무너무 잘못된 사상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몸이 성전이 되고 동시에 교회당 곧 예배당 건물에도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에 거룩한 성령이 먼저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진정한 참성도가 현장 예배처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기는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역대하 6장 20절에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주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인 이 예배당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참 성전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는 참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이냐 아니냐의 조건은 몸이냐 건물이냐가 아니라 몸이든 건물이든 그 개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예배 처소인 이 교회 성전에 출석해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성경적 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에 모여 있는데 집에 혼자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예배관으로서 정말 위험천만한 사상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최백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배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맞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당이 뭐냐? 이 예배당이 예배당. 저는 이 건물 안에 성령께서 항상 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령을 모신 전, 즉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목표는 이 건물을 성전되게 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책임 있는 목표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을 높이지 않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린다면 그날부터 이곳을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보아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한다도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어디 그 어디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는 제가 예배 강구 시간에 이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이곳은 성전이었지만 지난 몇 개월을 보면서 더 이상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아무도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건물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은 제 입에서 절대로 이런 강구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건물을 성전되게 하는 성도의 사명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바른 개념과 오늘 현대 교인들의 현장 예배와 예배당에 대한 성전에 대한 심각한 책임을 잘 정리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맹성교회, 우리 예배당, 이 안에는 저 예배당 같이 꾸며져 있지만요, 겉보기에는 허름한 창고의 집입니다. 허름한 창고 같은 집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곳에, 이 집 안에, 이 집 안에 지금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매일 매주일 예배를 이 예배 현장에서 드려야 참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시야가 온 백성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예배, 현장 예배를 주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한 자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은 3절에 요약되어 있죠.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그 전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있는 축복의 말씀의 근간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해라. 이 설교 말씀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성전 예배 사건은 요시야 왕이 주도한 유다 역사상 대대적이고도 가장 철저한 종교 개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개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솔로몬 이후에 안나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성전 예배가 없어지고 300년 동안 유다 전역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온갖 우상들이 난무했는데 그 우상들을 남김없이 철거하고 파괴했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전에 예배들을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요.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이런 예배당이요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서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 다 비어 있습니다. 다 팔려나가고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팔려가고요. 박물관으로 쓰고요. 술집으로 쓰고 그랬어요. 예배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체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50년, 60년 전에 영국의 설교자들이 이런 예상을 하고 얼마나 경고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개인적인 가정에서 비대면 우상 예배가 아니라 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내 몸을 끌고 나와야 되는 나와서 현장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 전문가, 성경 전문가,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해석을 들으셔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제멋대로 설교를 해석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보통 교만도 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소설 읽고 자기가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소설을 자기가 독후감을 써서 했죠. 성경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전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성전 예배의 본질. 이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요시아 왕은 인간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이 성전 현장 예배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것을 느끼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 받은지 아세요? 이 예배당 지을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은 어제를 위해서 헌금이나 한 번 했나요? 예배당 지붕 까는데 덮는데 헌금이나 한 번 하셨나요? 땅 한 평 사는데 헌금 한 번 했었나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여기 공짜로 앉아있잖아. 헌금 안 했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눈이. 이걸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아시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곳에 예배 자리를 베푸신 것이 성전 예배당 교회당입니다. 네. 놀라운 은혜. 네. 네. 모르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오늘 본문에 이 요시아는 성전 예배가 철폐된 3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고 남북이 갈리고요.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잖아요. 성전 예배를 무시하는 곳은 이 전부 포로 잡혀가고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한 요시아 왕. 요시아 왕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이 사람의 믿음을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 왕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믿음 보세요. 그래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입니다. 이 왕이요 율법의 말씀대로 다 했고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맹하시는 계명을 그는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다 파괴하고요. 그동안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유월절까지 절기를 다시 회복해서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없었더라.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근본적인 믿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 지켜 율법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과 그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자유한다, 뭐 예수님의 피 아래 자유한다 이래가지고 지키지 않는 것은요, 그건 말짱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거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리라. 네가 병들었느냐? 내가 병을 고쳐줌으로써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리라. 네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께 겸비함과 회개함으로 자신이 구원을 얻은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도 자기와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왕이었는지요. 이런 왕이 참 오늘날 필요하죠. 이 나라의 요시아 왕 같은 임금이 필요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유다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분간하고 성전으로 오너라.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우상 숭배 말고. 요시아 왕이 성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했는데요. 그 듣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과 같이 회개함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들려준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의 원인이 되는 죄가 없다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들려준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과 그것을 숭배한 자들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눈으로 목격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 숭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 예배의 요시아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요시아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을 그대로 시행하고 규정들과 규례들을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는 그의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없었죠. 그 사랑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준수한 신실한 믿음의 왕, 사랑의 왕. 그랬는데 이렇게 철저히 지켜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그분의 선물임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긍휼하심, 그 은혜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외아들, 즉 요시아 왕의 선행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아들인 주 예수님의 사제의 은혜, 무조건적 사제의 사랑으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현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사랑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 중에 그 백성들에게 그의 영광과 함께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곳에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 곳은 바로 성전 예배, 현장 예배입니다. 시편 27편 3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기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평생의 소원을 말하는데요. 평생 한 가지 소원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윗의 단 한 가지 평생 소원이래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평생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밀한 초막, 은밀한 장막, 높은 바위 위라고 성전 예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죠. 성전 예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비밀한 초막이라고 그러고요. 은밀한 장막이라고 그러고요. 높은 바위 위, 그 어떤 대륙도 그 위에 올라올 수 없는 큰 성과 같은 바위 위에 우리를 있게 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 성전 현장 예배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달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대, 무서운 전쟁의 때, 또 원수들이 달려들지라도 손을 못 대도록 숨겨주시는 문제 해결이 되는 곳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 현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위험한 전쟁이 일어나도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도 어떤 환란의 나라도 어떤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여전히 태연하게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그 예배 처소에서 바라보며 그의 장막 그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예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소원이요. 지금 이게 시편 20편은요. 언제 지었느냐면 사울 원수 사울에 쫓길 때 한 말이에요. 원수 사울에. 그러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란 물에서 하나님 나를 쫓아와서 원수 사울 제발 좀 제거해 주시고 죽여주세요 라고 할 만하죠. 블레셋 군대를 멸망시켜달라고 그에게 지금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의 소원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의 단 한 가지 소원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단 한 가지 가장 하고 싶었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단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단에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간절한 단 하나의 소원. 예배가 그의 소원이었다는 그래서 그는 평생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주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어 바치기를 소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절대 기쁘게 감격하며 드렸던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서 기브온 산당에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든지 한 가지만 말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한 가지 소원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겠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뭐를 하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단 한 가지 소원을 말할 분 계십니까? 저의 단 한 가지 소원은요, 하나님, 당장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닙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은 단 한 가지 소원, 백만 좀 낫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내가 좀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소원일 수가 있겠죠. 고난, 근심, 걱정을 없이 해주세요. 원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단 한 가지 소원도 성경에 명시된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는 것이 이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소원. 성전 예배. 이 현장에서 나와서 매주마다 출석해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단 한 가지 소원을 고치시라고. 설도 다가오는데 복 받아라. 그 복이 뭘까요? 성전 예배자가 되라. 이겁니다. 성전 예배가 여러분 최고의 피난처, 최고의 요새, 최고의 안식, 최고의 평안, 최고의 치료,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 부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 현장 예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다른 데 소원할 필요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소원, 한 가지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렇게 소원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심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명성교회당, 이 예배당,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부모님이나 부부의 눈치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끌려난 노예시장입니까? 아니면 이 목사에게 눈도장 찍고 가야 하는 영적 고문의 현장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당은 뭡니까? 한 주에 한 시간 투자하고 한 주간에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보장받겠다는 액땜 예방하는 무장 굿당 장소입니까? 로또 복권 당첨을 비는 기복 신앙의 장소입니까? 예배당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고요? 오늘 한국의 예배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인 예배당의 거룩함, 소중함, 유일함을 거부하고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더 가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유럽의 예배당처럼 될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현장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당을 거절하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맙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요, 어떤 분이 이래 말해요. 혼자 열심히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구태여 귀찮고 번거롭게 교회에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설교하는 설교가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그거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관점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현장 예배와 설교를 멀리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 참 가까이에 있는 개척교회를 보면 참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데 이해는 해요. 얼마나 참 힘들면 왜 있을까. 그 안 돼요. 돼요. 아무도 없어. 예배도 안 드린 것 같아. 다 비어버렸어. 저는 저 사람들이 목회 못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늘날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 공부하고 목사로서 첫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교회당 간판만 걸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때 북치고 돌면 한 바퀴 돌면 연한 명 애들 데리고 한 바퀴 돌면 백여 명이 함께 따라와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냈습니다. 지금은요, 30여 명 데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가면요, 이들 나이에 다 떨어져가고, 한두 명 따라 나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배당도 언제 비어갈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탈성전하는, 바로 탈신앙으로 이어지고, 이 예배당은 순식간에 비어갈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전 예배를 말합니다. 성전 예배의 본질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예배가 바로 그 성전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 예배를 거부하는 현대 철학적 사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침투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예배 처소인 교회 성전에 출석해서 그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성령적 참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잊지 맙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경고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경고입니다. 현대 철학사상인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겁없는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에 맞서서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음으로 참된 성전 예배자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